희망지성 정규 뉴스.
상하이시에서 인터넷으로 아이를 팔아 그 돈으로 아이폰과 기타 물품을 구입한 부부가 검찰 당국에 부녀 아동 유괴 및 밀매죄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80년대 태생의 이 부부는 실직 상태로 부모에게 의탁해 살고 있으면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딸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이 부부는 인터넷에서 딸을 입양시키겠다면서 3만 위안 약 520만 원, 5만 위안 약 870만 원 등의 판매가를 붙여 양부모를 모집했습니다. 남자는 돈 때문이 아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변명하고 양부모가 된 사람들이 스스로 영양비, 고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 당국이 용의자 부부의 인터넷상의 거래, 은행 입출금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에서 이 부부가 돈을 노렸다고 단정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부부는 양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당일 아이폰과 고급 스니커즈 등을 구입해 받은 수만 위안을 곧바로 다 써버렸습니다. 지난해 후난성에서도 고등학생이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오른쪽 신장을 팔았던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공항에서 최근 대형 제약회사 화이자의 진정제인 자낙스를 모방한 가짜약 100만 정이 적발됐습니다. 출하된 곳은 중국이고 운송처는 이집트라고 영국 BBC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약품은 4개 상자에 포장되어 있고 총 중량은 약 400kg입니다. 자낙스는 항불안제로 정신질환 외에도 공황장애, 강박장애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 가짜약에는 유효한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형적으로는 진위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 많은 국가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가운데 일반 진통제에서부터 치명적인 병의 치료약까지 약 30%가 가짜입니다. 지난해 말 영국신문 가디언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박멸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은 중국에서 수입된 가짜약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보도에 강하게 반발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론한 바 있습니다. 지젠예 난징 시장 겸 시위 부서기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지난 17일 보도했습니다. 지 시장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중국 중앙기율감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지 시장을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한 문장으로 짧게 발표했으며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 시장이 20만 위안 약 3,480만 원 이상의 횡령 및 뇌물 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6세의 지 시장은 2010년 1월에 난징 시장이 됐습니다. 그의 재임 시 정부는 수많은 도시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됐습니다. 이 고대 도시에서 벌어진 각종 건설 공사는 시민들의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지 시장은 장쩌민 전 주석의 고향인 양저우시 서기였습니다. 양저우시 관리로 있는 것은 장 전 주석과 그 가족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2005년 장 전 주석은 그의 고향 방문에 지젠예 당시 양저우 서기를 대동했습니다. 장 전 주석은 지 시장을 부모처럼 돌보는 관리라고 칭찬했고 지 시장은 이후 난징 시장이 됐습니다. 한편 시사평론가 우파는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정치적 숙청의 한 형태라며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을 촉진해 큰 호랑이들과 싸워 정적들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관리들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초 당 기율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모든 부패 현상과 싸우고 모든 부패 관리들을 처벌하며 꾸준히 부패가 싹트는 토양을 제거해야 하도록 결의해야 한다며 부패와 싸울 것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경제지 제시망에 따르면 지 시장을 포함해 올해 적어도 10명의 고위 관리들이 실각했고 이들 중 여러 명은 장쩌민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가난으로 수술을 포기하고 괴사한 오른쪽 다리를 스스로 절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민 정인양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두 다리에 심한 통증이 생겨 설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베이징의 여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동맥이 막힌 것으로 진단을 받고 3개월의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가 다리 절단을 권유했지만 치료비는 대략 수십만 위안으로 연수입 약 1만 위안인 정 씨에게는 터무니없이 큰 돈이었습니다. 수술을 포기한 정 씨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도 서서히 효과를 잃었고 게다가 오른 다리가 괴사하기 시작해 구더기가 생기고 뼈까지 노출됐습니다. 정 씨는 마을 진료소에 다리를 절단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심한 통증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정 씨는 마침내 스스로 다리를 절단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지혈을 위해 벨트를 허벅지에 단단히 조인 후 톱과 과도를 사용해 다리를 15cm 잘라냈습니다. 동맥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출혈은 많지 않았지만 절단할 때 심한 통증을 참느라 여러 개의 치아가 손상됐습니다. 이 수술은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다리의 괴사는 그쳤지만 이번에는 왼발이 썩기 시작해 뼈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정 씨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당뇨병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의 아내가 농사일을 대신 맡았고 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딸의 월급이 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됐습니다. 정 씨의 딱한 사정은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내외에서 기부금이 보내졌고 각계의 압력으로 현지 정부 병원이 정 씨를 무료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중국산 상하이계에서 식품의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대량 검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개는 중국 당국의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증서가 첨부돼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상하이계는 담수성 개로 가을이 제철이어서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선은 최근 약 6톤의 중국 장수와 후난 그리고 후베이산 상하이계로부터 항생물질인 클로로마이세틴과 중금속인 카드뮴을 검출했습니다. 카드뮴은 신장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뼈와 관절이 취약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는 이따이따이 병이 대표적인 카드뮴 중독 사례로 알려진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이 중금속이 발암성이 매우 강해 폐기종이나 신장장애 또는 단백뇨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클로로마이세틴은 식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과잉 섭취할 경우 뼈가 침식되고 골수 기능 저하에 의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후난성에서 들여온 3.75톤의 상하이계에는 총 1050ppb에 이르는 클로로마이세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개는 안전검사를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중국 위생부가 발행한 동물위생증서가 있어 대만 당국은 이 증서의 진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개는 아직 대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산 상하이 개는 중국산과 동일 품종이지만 중국산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대만은 지난 9월부터 중국에서 총 267톤의 상하이 개를 수입했습니다. 대만 식품약물관리선은 중국 당국이 발행한 안전검사 증서가 있어도 수입된 상하이계를 반드시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